할렐루야. 우리 3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좀 나누십시다. 그리고 수고한 우리 3주 동안의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도 박수 한번 하십시다. 또 이 공간에는 지금 들어와 있지 않지만 4층에 엄마 아빠 따라서 온 아이들이 많습니다. 걔들 지금 거기서 따로 부흥회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도 한번 박수 한번 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복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과연 이 8복의 결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한 것인가가 명백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제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 제자들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팔복이라는 이 대전제는 이미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했던 주님의 깊은 하늘의 신학이고 마음이었습니다. 가끔 이제 TV를 보다 보면 그 동물들 그 다큐멘터리가 소개되는 프로가 있어요. 그 프로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프리카의 초원이 펼쳐지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참 고유한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그 풍경 속에 여전히 살기와 죽음과 쫓김 이런 게 공존해 있어요. 그중에 스프링복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점프도 잘하고 빠르죠. 뛰기를 잘합니다. 동물들이 먹이가 풍성한 계절에는 평화롭게 생활을 해요. 자기네들끼리도 잘 어울려 살고. 근데 문제는 그런 아프리카 대지나 초원에 가뭄이 찾아오고 먹을 게 없어질 때 이제 피비린내가 곳곳에서 진동을 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이 동물들이 어딘가를 빠르게 움직입니다. 한 놈은 달려요. 그러면 어느새 그 달리는 동물을 쫓아서 같은 종류의 동물들이 순식간에 떼를 이룹니다.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같은 종류의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서 어딘가를 질주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겉으로는 굉장히 평온해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사실 맨 앞에 녀석은 뒤에 뭔가가 쫓아오니까 겁이 나서 뛰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녀석들은 앞에 누군가 뛰니까 여기 뭐가 있나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카메라가 쫙 쫓아가죠. 근데 문제는 앞에 끝모를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쪽을 향해서 맨 선두가 그냥 맹목적으로 다름질을 합니다. 이게 멈춰야 되는데 이미 뭐 동물들에게 이성이 없겠지만은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질주를 해서 낭떠러지로 그냥 우수수수수 동물들이 순식간에 몰살을 하고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를 만날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네가 사는 이 현대사회가 그런 멈출 수 없는 다름질에 너도 나도 그냥 달리고 있는 폭주기관차 같습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뭔가를 붙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 뛰면 그 뒤에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 옳은 방향인지 좌면 우고 할 것 없이 그냥 같이 내달리는 지금 그런 형국에 우리 현대인들이 또는 한국의 교회가 놓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강해자는 그의 책에 이런 아주 뼈아픈 충고를 해놨어요. 복음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할 때는 언제인가? 교회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를 때. 다시 한번, 복음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할 때가 언제인가? 교회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를 때 주의를 끈다. 참 맞는 얘기예요. 우리 어제 그제 박해라는 주제를 공부하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이방 세계에 비쳤던 스케치가 있었어요. 뭘까요? 이상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일면의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뭔가 꽉 틀어막힌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이사의 신상 앞에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절 한번 하고 가서 자기네들 종교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데 그것마저 거부했던 도대체 융통성이 없는 꽉 막히고 이상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였어요. 근데 사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어느 교회도 비켜갈 수 없는 풍경 하나가 이상하게 교회가 어줍지 않게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의 경영 논리가 들어오고 크기의 논리가 들어오고 세속의 가치가 스물스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근간에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공한 목회의 기준은 뭐냐? A, B, C가 있어야 된다. A, B, C가 있어야 된다. A, attendance. 몇 명이나 참석하느냐? 성도의 수를 얘기하는 거죠. Attendance. 참석 수. 크기죠, 크기. 두 번째, B는 빌딩, 시설입니다. 몇천석 본당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자랑이었던 때가 있어요. 지금도 이 가치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리고 큰 교회 다니는 것이 자기 신앙 실력인 줄 아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닙니다. 메가급 교회를 찾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명분 때문에 찾는 이들도 있어요. 나 어느 교회 다녀? 빌딩, 시설을 얘기합니다. C는 뭘까요? C. 오란시? 그건 아닐 거고. C는 뭘까요? 가끔가다 이런 얘기할 때 한심스럽게 느껴지죠? C는 캐시를 얘기합니다. 교회 재정이 얼마냐? 1년 재정 규모가 얼마냐? 빚이 있냐 없냐? 여러분, 이게 교회 건강을 재는 척도라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뭘까요? 세상과 다른 매력이 없죠. 똑같죠. 여전히 만몬의 숭상 앞에 크기의 논리에 붙들려서 그것이 교회의 실력이냐? 그리고 교회의 그 규모는 곧 자기 신앙의 수준이냐? 착각 속에 있는 현대 성도들이 꽤 많아요.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본문을 좀 한번 보십시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한국교회는 이미 사람에게 밟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왜 밟혔을까요? 왜 밟히고 있을까요?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그렇죠?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소금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는 것을 방지해요. 이런 냉장고 같은 게 없던 시절에는 그 방지키 위한 물질 켜켜이 소금을 치죠. 해서 썩고 부패한 것을 막습니다. 소금이 갖는 소극적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패되고 썩는 것을 막아줘요.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가 맛을 냅니다. 그 욕기서에도 보면 소금 없이 어떻게 맛을 낼 수 있겠느냐. 사람은 밋밋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만나면 이 맛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그리스도 입만이 드러낼 수 있는 매력이라 그러죠, 매력.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것은 소위 요즘 가치 기준인 성형을 해서 얼굴을 다 똑같이 만드는 그런 미의 기준하고는 전혀 흉내낼 수 없는 미의 기준입니다. 매력 있는 친구가 있어요. 어제도 이제 그 저녁에 그 한국 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이라 그러죠. 보통 그 학교에 가서 여러분 같은 청년들을 이제 많이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그 학교가 옛날에 중앙정보부 자리에 세웠더군요. 지하실에서 비명이 터지던 그 무시무시한 자리인데 이문동에 있죠. 거기가 원래 그 중정이 있었던 자리예요. 이제 뭐 건물은 지금 다 없어졌지만 거기에 이제 새 건물을 짓고 아주 멋진 학교가 하나 들어섰더군요. 그 특수 국립대학이죠. 4년제인데 아주 똘끼가 충만한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벌써 이렇게 포스가 달라요. 비주얼부터 천상의 존재들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 학기는 인물로 뽑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이 자매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이뻐서 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청년 시절부터 자기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위해서 늦음하기 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평생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기의 은사,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툭툭툭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속이 단단한 친구예요.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고 이제 그 청년들을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던 시절에는 우리나라는 국영수로 살았다. 국어영어 수학으로 살았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예체능으로 사는 시대다. 맞죠? 명문대학 나와도 전부 탤런트 되겠다 그러고 가수 되겠다 그러고 배우 되겠다 그래요. 연예인 되겠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그 어플 매출 순위 1위서부터 150위까지 한번 보세요. 99%가 게임,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어플이에요. 도서 어플이 딱 하나 끼어 있더라고요. 150위 가운데. 전 그런 걸 또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요즘 청년들이 주로 어느 쪽에 관심을 갖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 근데 1위서부터 150위까지가 거의 그 오락과 연애 쪽과 뭐 99%는 게임에 관한. 그만큼 달라졌어요. 관심사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탄이 아주 정확한 전략을 채택했어요. 문화를 통해서 이 시대 젊은이들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 작전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런 도전을 좀 했습니다. 너희들은 은혜 받으면 전부 신학교 가려고 그러더라. 제발 그러지 마라. 은혜 받으면 그 받은 은혜로 좋은 작가가 되고 좋은 만화가가 되어서, 요즘 만화가는 옛날 그 뭐 만화방에서 보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시대의 트렌드를 바꾸잖아요. 좋은 만화가 하나가. 지금 사탄이 그 문화 쪽을 포착하고 이거다 해서 그쪽으로 계속 집요하게 가치관을 흔들어버립니다. 그 가치관과 맞설 수 있는 것은 기독 청년들밖에 없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차이가 뭐냐면 다르다라는 명제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달라야 한다. 이것이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명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워낙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여기 숨겨진 전제 하나가 있어요. 13절에 보면.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어디의 소금입니까? 교회의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소금길이 있으면은 써요, 써. 소금이 너무 모여 있으면 써요. 이게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니. 캠퍼스에서, 직장의 일터에서, 비즈니스의 삶 속에서 소금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부패하고 어두운 구조적 악을 드러내고 침묵하지 말고. 믿습니까? 거기에 방부제 역할을 하고 거기에 맛을 내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제 조카 하나가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회사에 인턴으로 몇 달 생활을 하는데 자기 스펙이 제일 딸리는 거예요. 이건 뭐 인턴들도 장난이 아니에요, 스펙이. 그리고 이제 인턴을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미생에 나오는 장그레처럼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지막 합격자에 제일 스펙이 모자란 이 친구가 덜커덕 합격이 된 겁니다.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어제 이제 합격된 신입 직원들과 그 직원을 기르느라 고생하신 부모님들과 이제 회사에서 만찬을 이제 해준 겁니다. 얼마나 참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였겠어요? 근데 마침 그 옆에 임직원이 한 분 앉아 계시다가 그 조카 엄마,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처형이 되는데 처형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친구는 왜 뽑았는가 하면 성품 때문에 뽑았다 그러더래요. 스펙 때문에 뽑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성품을 보고 얘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임직원은 알 턱이 없겠죠.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러고 나팔을 분 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그 안에 성경적 가치가 성품을 통해서 배워나오고 우러나왔겠죠. 그 임직원이 정확하게 스펙이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품성을 보고 뽑았다 그러더래. 아무리 세상이 실용주의로 빠진다 할지라도 가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팔복의 말씀이 전부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면적 덕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팔복의 결론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다르게 살자. 정말 중심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구호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하면,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구호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구호를 주창함으로써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래서 그렇게 되자. 따라서 합니다. 그렇게 되자.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뭘까요? 오늘 큰 주제인 빛과 소금입니다. 그럼 여기서 빛은 뭘까요? 우리 14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16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빛이 뭐라고 해석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 어제 이제 어디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보통 별일이 없는 나는 이제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데, 어제는 좀 볼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요 근처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요 삼각지에 가면 평양집이라는 국밥과 그 은행 사이에 아주 꼬질꼬질한 동네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동네 골목으로 들어가면 옛집이라는 오래된 국수집이 하나 있어요. 10년째 가격이 동결입니다. 3,000원. 요즘 국수값도 3,000원 하는데 없어요. 근데 그 집 국수값이 3,000원인데 집도 아주 다 찌그러져 가는 집입니다. 정말 거의 움막집 같아요.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점심을 먹었어요. 그 집을 찾아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집에 얽힌 스토리 때문에 그래요. 할머니 세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한날은 세상의 한기와 독기를 품은 실패한 인생이 젊은이가 부인하고도 이제 가정이 깨어지고 사기당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남는 게 복수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휘발유통에다가 휘발유를 준비해서 내가 이거 세상 싹 불살르고 다 끝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허기가 져서 그 구수집에 돈 없이 들어간 거예요. 무조건 국수를 시켰죠. 국수가 나오는데 그냥 멀건 국물에 김치 한 조각 이렇게 나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막 먹었어요. 그 광경을 보던 그 주인 할머니가 그릇을 뺏어가지고 다시 국수 한 그릇을 따뜻한 물에 말아 두 그릇째 내온 겁니다. 체면 볼 거 없이 두 그릇을 비운 다음에 이 국수가 비어갈 즈음에 머릿속은 복잡해졌죠. 돈이 없는데 어떡하나. 젓가락을 놓는 순간 냅다 도망을 나갔대요. 골목을 뛰었대요. 놀래가지고 할머니가 쫓아나오면서, 이봐 뛰지 마! 넘어져! 천천히 가! 국수값 안 받을게. 그런데 그 할머니의 어머니 음성 같은 따뜻한 한마디에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했던 한기와 독기가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그 사실을 모 방송국 PD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아직도 살만하군요. 이 시대 사람들이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조그만 감동에서 온 마음들이 녹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소금으로 모인 교회가 그 작은 순종 하나 할 수 없다면 그건 교회로서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가 세상의 복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어떤 요술을 부리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어둡고 캄캄하고 골목골목에 한이 서린 폭발물들이 돌아다니는 이 험한 세상 속에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고 들어가서 어둠을 걷어내고 그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으로 고루고루 쳐질 때,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플랜카드 걸고 구호 외치고 무슨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한다고 회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인 도요타 회사를 알 겁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2010년도에 이 도요타 회사는 존폐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기계 결함 때문에 천만 대 이상의 리콜이 돼요. 천만 대. 세계 도요타 회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때 그 전문가들이나 또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제 도요타 시대는 끝났다. 도요타 시대는 이제 끝났다. 손실도 손실이지만 이미지 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도요타는 꿈결처럼 소생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랬죠. 어떻게 이 회복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자기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섰다는 겁니다.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회복했다는 겁니다. 회복의 시작은 거기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은 사람들의 발에 밟힐 지경까지 추락하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복을 믿습니까? 그럼 그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대단한 운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한 사람의 순종, 이 목사 한 사람의 순종,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에서부터 그 부흥은, 그 회복은, 부흥이라는 것은 회복을 전제합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자기의 지난날의 고통과 실수와 아픔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뼛속 깊이 회개하는 친구들을 만나요. 얼마나 제가 기쁘고 소망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한국교회의 시작은 여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세상도 리콜이 돼서 회복이 가능한데 교회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의 깊은 반성과 용감한 회개로부터 한국교회의 회복이 요원의 불길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어둠의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일어서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과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우리 찬양을 같이 하십시다.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찬양대원들 다 앞에 나와서 같이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름받은 제자로서 먼저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가장 소중한 가치로 순종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특세가 맞춰지면 이제 본격적인 2015년 겨울 선교가 시작이 되겠죠. 우리는 그 어둠의 땅에 소금으로 빛으로 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땅에 어둠을 걷어내고 썩어진 곳에 상처를 도려내는 그리스도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금요 철야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을 위해서 우리 자유롭게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